이사야서 맥잡기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세우는 평화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1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의 왕국이 이제 세워지기 전에 대환란 그 기간 동안에 구출을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1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스라엘 계속해서 대적하던 특별히 이슬람 국가들, 그 이슬람 국가들이 어떻게 패망하는가 하는 내용이 하나하나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한 10개 국가가 나옵니다. 바빌론,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에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두로, 지금의 레바논, 이런 지역이고, 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사야 대언자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대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대언의 말씀을 이제 전달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패망당하는 두 나라가 이제 더 나옵니다. 이 외에 하나가 암몬이고 또 하나가 엘람. 엘람은 지금의 이란, 과거에 이제 페르시아.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여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주변에 특별히 이슬람 제국의 그런 모든 국가들이 패망하는, 이렇게 되면서 맨 마지막 때까지 길을 펴지 못하고 특별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9장 18절에서 25절에 가니까 아주 기이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른쪽에 있는 이라크, 이라크가 이제 아시리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저 밑에 있는 이집트, 이세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커다란 그 길이 생기면서 이 셋이 다시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평화를 유지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게 되니까 이집트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마저 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아주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평화의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평화의 왕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반목하던 그런 모든 국가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죠. 그 구원받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는 뭐더 이상 이슬람 뭐 이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예수님만 믿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거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평화의 왕국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겉에 이제 있던 그런 모든 그 왕국들의 심판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냔 말이죠. 이스라엘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주변의 여러 국가들 이야기만 했는데 이스라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39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구약 시대, 특별히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 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렇죠? 다리 저는 자가 막 일어나서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아 표적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때 예수님께서 24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될 대환란의 그 말씀 주시기 바로 전에 이제 왕국이 연기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이제 초림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일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기회마저 이제 차버리고, 이렇게 돼서 AD 70년에 예루살렘까지 다 패망하고 성전까지 다 훼파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가 1948년 5월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저 중동 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올해가 70년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이니까 올해가 2018년 5월이 되면은 딱 70년이 되는 해예요, 올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쩌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박해하고 있고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어느 때까지 지속이 되느냐? 대환란기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기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그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임하는 시기에 결국 맨 끝에 가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 가진 자들만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결국은 이와 같은 혹독한 심판을 통해 예수님이 과거에 2000년 전쯤에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그렇게 예언이 됐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데, 유대인들이 보통 이렇게 완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와 같은 시련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어떠한 찬양을 드리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피상적으로 여기 24장부터 28장 목사가 이제 읽으라 그래서 이제 읽어요. 그 읽으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 내용도 알 수가 없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4, 50분 동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드릴 때, 지금까지 우리가 9번을 했어요.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걸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추어 가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다는 이해 못 해요. 저도 다 이해 못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시기와 그때 무슨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던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신 그런 때가 오는 거. 이런 내용이 여기 아주 뭐라 그럴까,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에서 아주 나오는 위대한 챕터다, 아주 커다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이 또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에도 동일하게 나와요. 예레미야에도. 자, 이와 같은 그 고난을 예레미야 대언자는 뭐라고 표현했냐? 예레미야 이제 시간이 되시면 30장을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30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0장 7절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러니까 주의 심판의 날. 보통 우리가 그냥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예수님 말씀 표현대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엄청난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날을 야곱의 고난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고난의 날, 이스라엘의 고난의 날.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이사야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런데 진하게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는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사야서 13장에서 24장 3장 통해서 10개의 국가가 심판받는 내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17장 한번 가서 보시죠. 17장 가서 보시면 17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14절까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목이 시리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부담의 경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리아에 대한 이 멸망의 소식 그걸 말씀드렸는데 시리아에 대한 건 실제로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다음에 4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예. 그다음에 특별히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그러니까 대환란기에 들어갔을 때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핍절한 그런 상태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시면 용이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을 하니까 어떻게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이들을 먹여주시는데 말 그대로 사면 초과의 상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되고 그의 살에 기름진 것이 야위게 되리니 그것은 마치 수확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며 자기 손으로 이삭을 수확하는 것 같겠고 이삭을 모으는 자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모으는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것 안에 이삭죽기를 할 만한 포도들이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나중에 이삭죽기 하는 거 그거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이제 멸절당하고 소수만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두세 개가 남은 것 같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을 당해서 남는 자가 얼마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22장도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22장은 제목이 뭐로 또돼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의 경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서 22장 1절부터 14절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기쁨의 도시였는데 이제 기근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그 안에 2절 가서 보시면 예, 소동으로 가득하며 소란한 도시, 곧 기뻐하는 도시여. 죽임을 당한 네 사람들은 칼에 죽지도 아니하고 전쟁에서 사망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칼에 죽지도 않고 전쟁에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가서 보시면 질병이라든지, 그렇죠?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 마지막 때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이러할 때 누가 쳐들어오느냐? 6절 가서 보니까 엘람은 사람들을 태운 병거와 마병들과 더불어 화상통을 메었고 기르는 방패를 드러냈다. 엘람은 말씀드린 데 이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란, 거기 기르는 모압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대언서를 읽을 때그 시대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사야 대언자가 살던 그런 시대냐, 아니면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오는 시대냐, 예수님 초림 시대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는 시대냐. 여기는 1차적으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요. 저쪽 이란 옆에 있는 아시리아, 거기가 쳐들어오고, 나중에 이제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의 침략을 방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1차적으로 가까운 그러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먼 미래에 나중에 여기 엘람, 모압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중동 지방의 이슬람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핍절한 상태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적군을 막기 위해서 11절 같은 데 이제 가서 보면 그러면 방벽을 쌓아요. 성벽을 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우리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팅기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22장에 가서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22장 15절부터 25절은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13장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23장까지 자그마치 11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을 보는데 그 심판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하나님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15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 곧그 집을 감독하는 자 샘나에게, 다시 말해 왕의, 지금 옛날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뭐 영의정, 그렇죠? 이런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총리 대신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샘나예요. 샘나.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여기에 무슨 소유가 있느냐. 내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돌무덤을 파고 또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처소를 파는 자 같이 너를 위하여 여기에 돌무덤을 팠냐. 이 사람이 지금 총리 대신이에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돌무덤도 파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돌무덤을 이제 파게 되면 또 이렇게 마뉴먼트, 보통 이렇게 마뉴먼트라는 기념비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지금 다 파놓은 거예요. 아직 죽기도 전에. 그렇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보라, 주가 너를 단단히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가고 반드시 너를 돕되 참으로 너를 공같이 맹렬히 돌리며, 그냥 막 빙글빙글 돌리면서 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20절에 넘어가서 그날에 이렇게 한 다음에는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갖고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그래서 샘나의 옷을 빼앗아서, 다시 말해, 그래서 총리 대신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총리 대신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를 다스리고 하던 그런 모든 거를 엘리야김이 대신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끌어나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 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지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내가 그를 단단한 곳에 박힌 못같이 고정하리니 그가 자기 아버지 집의 영화로운 왕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야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여기 앞에 나왔던 샘나라고 한 사람,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를 받는 내용이 갑자기 거기에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포인트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또좀 이따 이제 바빌론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죠? 남왕국 유다는 그 이후에 한 100년쯤 더 지나서 결국은 바빌론 이 백성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하나님 여기에 이 말씀을 적어주신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불충하고 충성을 보이지 못하고 백성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을 주신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나라들 심판하고 멸망한 고개에다 하나님이 딱몇 절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샘나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왕기 하도 배웠고 이제 앞으로 여기 이사에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 왕국이 이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때 밖에 나가서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이와 같은 군대 장관을 만나서 그래서 협상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샘나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열왕기 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가서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36장에서 37장에 보면 국고를 맡은 말 그대로 총리 대신이에요.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일을 하냐? 권력을 이용해서 큰 무덤을 만드는 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이런 악한 일들을 이제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사람이 돼야 되냐?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1절에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지배에게 아버지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 잘 그들을 통치해서 그들에게 존경받는 그 지도자가 되고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해서 그래서 국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20절에 힐기야의 아들 내 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는 종이라고 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종, servant란 말이. 이 종이 이사야서에서는 두 용례로 사용이 돼요.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23절에 아주 굉장한 그런 그 말씀을 여기 이제 주십니다. 야, 22절에 내가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그런지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들은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 요한계시록 나오죠? 우리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가서 보니까,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그 일곱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신임을 받고, 이렇게 돼서,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는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렇죠. 거의 흠이 없는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교회의 천사, 거기 있는 목사에게 쓰라는 거예요. 기록해라. 거룩하니, 진실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여러분,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예, 이 이스라엘 거주민들하고 이 유다의 모든 집에게 아버지가 돼. 그 무슨 얘기예요? 이끌어 나가는 좋은 지도자, 이 평화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두 가지 그런 의미로. 물론 엘리야김 자체도 그 당시에 존재했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래서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평화의 때가 이른다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제 8시에 평창에서 이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제가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참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보니까 전 세계 많은 국가, 한 200개 국가가 넘잖아요.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다연 나라는 8국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곧 국력의 상징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10대 국가 안에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대 국가의 그 위상에 걸맞게 지금 8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이제 같이 이제 개최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좀 감사드려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70년 전쯤에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최빈국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갖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체력 이런 거뭐 하는 이런 거나 문화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세계 10위 안에 드는 이런 국가를 하나님 만들어줬다는 거. 예, 정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그런 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평창 그 주변에 이런 모든 주민들 온 국민의 이제 성원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지금 올림픽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고 없이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는데 기간 내내 모든 일이 좀잘 진행이 되고, 다만 이 북한의 그 속임수에만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서 올림픽을 잘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세상 여러 곳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요새 이제 우리가 지도자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제가 오면서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오다가 이렇게 뉴스를 이제 봤습니다. 이거 봤더니 펜스 부통령이 리셉션 참가하자마자 그냥 5분 있다가 퇴장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영남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북한에서 오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걸로 이렇게 다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펜스 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니는 그 동선에 절대 북한 사람이 끼지 말도록 그렇게 아주 신신 부탁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서 바로 김영남 바로 앞에 가서 앉으라고 이걸 해놓으니까 이게 해서 5분 있다가 퇴장을 했다고. 지금 그게 지금 이렇게 긴급 뉴스로 이렇게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샘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한 사람은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국가를 정말 위하는 사람인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테레비 이런 데 가서 지금 평창올림픽 나오는 거 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나운서가 있고 있으면 꼭 여기에 태극기 하나, 인공기 하나 해서 마치 공동 개최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세상이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노래하러 왔다는, 뭐,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같은 그 나라에 태어나서 하나는 말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자유가 하나 없는 가운데 저렇게 배에 갇혀 지내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러고 있고, 여기 지금 남한 땅에 사는 사람 너무 자유로워서 방종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좀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저런 그 마귀의 체제 속에 이게 들어가고, 저렇게 저 불쌍한 그런 신세가 되었는가, 이런 걸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계략들을 일시에 뒤집어 놓으셔서 사람이 뭘 계획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리가 바로 쓰고, 그다음에 의가 바르게 쓰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평이 바로 쓸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올림픽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좋은 소식이 이제 또 하나 있어서 올림픽 관련해서 여기 가서 보면 제목이 진정한 승리 이렇게 돼 있고 True Victor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쯤에 우리 아시는 한 형제님이 이번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베어링 프레셔스 시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을 출판하는 이와 같은 그 출판 단체에서 이 올림픽 이제 열리게 될때 우리 한국말 쓰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간 이와 같은 이 책자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쓸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흔쾌히 얼마든지 마음대로 무료로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이 책자가 5만 부가 미국에서 인쇄가 돼서 그래서 지금 강릉에 들어와 있고 평창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 책자가 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진정한 승리 이렇게 돼 있어서 올림픽 대표 1호 같은 그 국가들 이제 전체 명단이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킹제임 성경 로마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국가들의 말로 뭐 중국말 뭐 포르투갈 말뭐 하여튼 해서 열몇개 그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언가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된게 우리 태극 문양 아시죠?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해서 이번에 5만 부를 이제 인쇄를 했고 또 다른 단체에서 요한복음 막 여기에는 로마서가 들어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 있고 다른 데서 만든 거에는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이 이제 들어 있다 그래요. 거기도 한 5만 부 정도를 만들어서 이번에 한 10만 부 정도가 하여튼 이 강릉 그다음에 평창 이런 모든 지역에 이제 이게 배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이제 가져오신 그 형제님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북한에서 뭐 몇백 명이 왔는데 하나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기회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했으니 북한에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서 간 모든 사람들 또 강원도 주민들, 그렇죠. 이런 모든 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보게 되고 또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게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도 이걸 보면은 기존에 이런 보던 성경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뒤에 킥바이블.com 이 사이트 주소도 들어 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한 10만 부 정도 이게 배포가 되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성경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서라도 이거 전체가 한 10만 부가 어찌 됐든 배포가 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도 잘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24장에서 27장에는 온 땅에 대한 그 심판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아예 제목이 땅을 향한 임박한 심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 땅 해서 계속 땅이 나오는데 땅이 여러분 영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 earth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la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earth든 land든 지금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건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미래 일들의 개요. 그다음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먼저 미래 일들의 개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임하는 일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 미래 일들의 개요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돼요. 언제 끝나게 되냐.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든지 휴거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의류가 다 같이 채워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의 몸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 만찬에 지금 들어가니까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난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로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이 땅에 약 7년 동안의 기간이 있다. 뭐 7년 플러스 열흘이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약 7년 정도의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저 위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신랑 되시는 그분과 함께 혼인 만찬 예식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뭐가 있어요? 환란기. 다니엘의 70일에 가운데 70번째 일에 맨 마지막 7년 동안에 이 환란이 이 땅에 지금 임하게 되고 이 환란기는 둘로 나뉜다 그랬어요.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이렇게 돼서 후반부 3년 반을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얘기합니다. 1260일, 그렇죠? 42달,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한때, 두때, 그 다음에 반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 3년 반 동안 이 땅에 임하는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이 시련의 때를 성경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까지? 땅에까지 내려오셔서 사도행전과 스가랴서 14장에 기록이 된 대로 어디에 발을 대세요? 올리브산에 발을 대세요. 그렇죠? 올리브산에 발을 대시고 이제 천년왕국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는 심판이 마태복음 25장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들의 심판, 보통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심판이 예수님 공중에서 이제 지상에까지 강림하셔갖고 여호사와 골짜기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살아남아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가진 데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도 낳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천년왕국.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요? 시작이 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붙잡아서 어디다 집어넣어요?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이라는 데 이렇게 가둬서 이 천년 동안 사람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니까 유혹하는 자가 없으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람들이 어떤 큰 죄를 짓거나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사람은 죽습니다. 죄도 있고 이러한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마귀가 풀려나니까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시에 다 일어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곧바로 심판받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밖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래서 흰 왕좌 심판을 받고 그리고 불호수 속으로 이제 완전히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불호수에 마귀와 그렇죠?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두 짐승과 그 다음에 마귀의 모든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 불호수 속에 이제 완전히 들어가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끝나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가 이 안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여기 미래일들의 개요라고 하는 이 도표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여기 24장의 온 땅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이 표에, 이 도표에서 환란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기 때 이루어지되 특별히 환란기의 후반부 3년 반. 알겠죠?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24장, 25장, 26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온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멸절시킬 내용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서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세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다고요? 아시리아에서 멸망한다.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에서 멸망한다. 이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그와 같은 그 재난이 닥쳤는데, 이 모든 재난이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엄청난 그 대환란의 예고편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고편.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아시리아의 침공이나 아니면 바빌론의 침공은 국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 때에는 말 그대로 온 땅이, 온 지구에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이 제압을 당하고 멸절당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이 대환란기에 대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다 환란기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 내용이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 마가복음 13장도 전체가 다 대환란에 대한 내용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또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게 7년 환란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이미 휴거되거나 부활받아서 이미 몸이 다 변화가 돼서 저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9장은 교회가 저 위에 지금 올라가서 혼인 만찬하고 있는 그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7년 동안의 그 환란을 다루고 있다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 이 전체적인 내용이 요엘서 1장, 요엘서는 3장으로 돼 있어요. 1장부터 3장에 기록이 돼 있고 스가랴서 12, 13, 14장에 전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4장, 5장만 여러분이 유심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맨 마지막 때이 땅에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이렇게 내리시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장 가서 보니까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괴가 되니까,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리니. 그래서 2절에 그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쭉 나오면서,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땅에 온 땅에 임하는 심판, 그것이 너무나 혹독해서 어떤 상태가 될 정도로 혹독하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이렇게 나오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창조했는데, 첫째 날 이후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늘과 땅을 채워 넣으시거든요. 그 채워 넣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떻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땅이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해서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멸절이 되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이제 뭐랄까, 혼동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여기 땅에 이런 모든 거 채워 넣으면서 이렇게 혼동이 거둬진 상태가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일이 생기기 전에 혼동 상태에 있던 이와 같은 지구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한지.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없다. 2절에서 4절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5절 가서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이 땅을 좋은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거주민들이 뭐 동성애도 하고 하여튼 사람을 그냥 막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땅을 다 더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더럽게 만들어서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하는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그래서 온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이 지금 이 시간에 신음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존하는 언약을 지금 깨뜨렸다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앞뒤 이렇게 가서 보시면 영존하는 언약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8장, 9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노아의 홍수 때와 아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 하나님 온 땅을 멸절하실 때그 상태가 멸절한 상태가 보니까 땅이 텅 비게 되고 피폐하게 되고 뒤집히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와 비슷한 일이 생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는 때 누구의 때와 같다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래서 지금 영존하는 언약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된다. 쭉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환란기 심판의 상황이 6절에서부터 13절에 이제 나오는데 특별히 이 모든 걸 통해서 15절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때를 성경은 주의 날이라 그래요. 주의 날은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때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와 같은 때가, 마지막 이 환란기 때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만 홀로 의롭게 되시고 하나님만 이제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렇게 될때 19절에서 20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지구에 지진이 생기고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땅이 술 취한 자 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렇죠?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름으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23절에는 그때 달이 당황하고 해가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고 천체에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체. 이런 변화가 있다고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24장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대환란기가 이제 지나가면서 29절 그 날들의 환란이 끝나는 바로 그때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보시죠? 예. 이런 내용이 지금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말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예, 요한계시록 6장에도 가서 보면 여섯 번째 봉인이, 이제, 봉인을 뗀 다음에 그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일곱째 봉인 여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에. 일단 큰 지진이 나고, 땅이,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되고,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13절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가 강풍에 흔들릴 때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면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재앙과 심판이 이 대환란기의 맨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똑같고 예수님이 주신 마태복음에도 똑같고 지금 맨 마지막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담은 요한계시록에 똑같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요엘서에도 이 내용이 요엘서 2장 30에서 31절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8절에 24장 18절 가서 보니까 높은 곳들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창문이 다 열리고 하늘에 저 위에 하늘에 창들이 열리고 기품에 이런 것들이 다 열렸던 때가 있죠. 언제예요, 그게? 노아의 홍수. 그렇죠?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가서 보겠어요. 창세기 7장에 나와 있네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가서 보니까 노아의 생애에서 600번째 해 둘째 달, 그달 17일 바로 그날에 큰 기품의 모든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아마 그 당시에 앞으로 그때 하늘의 창들이 열리니까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땅에 쏟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이런 악한 일들이 맨 마지막 때막 하늘이 흔들리고 뭐 엄청난 규모의 홍수가 오고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한 번도 이 세상에 사는 한테 경험해 보지 못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맨 끝에 어떤 일이 생겨. 23절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원로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천년왕국을 여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 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보존되는 내용이 이제 25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다 보존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존하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들만 이방인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 환난기를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 예수님이 이제 구원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합니다고 구원의 그 감사 노래 부르는 내용이 여기 25장, 26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11장 평화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 살펴봤고 그 왕국이 세워지니까 이 모든 걸 이제 벗어나서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구원의 노래 부르는 거 12장 살펴봤죠? 구조가 지금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의 감사의 노래 부른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5장 1절 가서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한게 아니라 오 주여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에덴 동산에 만드시고 그 이후에 막 사람들이 타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쭉 이끌어 나가시면서 결국은 끝에 뭐예요? 첫 아담이 망쳐놓은 모든 거 회복하시면서 둘째 아담이 모든 걸 통치하면서 평화의 왕국을 이룬 게 그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 전부터 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신실하게 그 다음에 진실하게 지금 이루시는 거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2절에서 3절 결국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재난을 지금 피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는 거 실감해요.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내용.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냐? 남은 자 사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누가 구원받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한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도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중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이 아담과 이브 이후부터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여기 나왔던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와 그의 여덟 명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 저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살아남은 거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들어갈 때 라합과 그의 집안 사람들 창녀였잖아요.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고 결국은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다 쫓겨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아주 마음에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만 딱 해서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역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교회 그 보존의 약속을 예수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교회가 보존돼서 결국은 복음이 이 땅에까지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다 남은 자거든요. 이 남은 자가 어디까지 가냐? 맨 마지막에 온 땅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대환란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6절에서 이제 12절에는 이 승리의 노라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그 잔치 베푸는 내용을 구약성경 가서 보시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왕국을 가져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집행하실 때 잔치를 베푼다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7절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엎은 베일을 덮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점점 이슬람 국가들, 여러분 인도에 저 힌두교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 국가들. 근데 여기만 따져도 30억이에요, 지금 이 시각 안에. 그렇죠? 여기만 따져도 30억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서울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인 지금 60억, 70억 가운데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있나.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인구의 한 10분의 1, 캐나다의 한 10분의 1, 뭐 호주의 한 10분의 1, 영국의 10분의 1, 네덜란드의 10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한 10분의 1이고 뭐 얼마 있고. 이거 빼고는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렇잖아요. 이거 다 합쳐봐 얼마 될 것 같아요. 1억도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가서 보니까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가려놨다는 거죠. 암마커튼으로 가려놨어요. 지금 여기 덮개를 가려놨단 말이에요. 이 덮개를 가려놓으니까 이렇게 딱 해서 가려놓으니까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슬람 국가에서 아니면 힌두교 그 믿는 그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한번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냥 입장을 바꿔서 500년 전, 1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악한 일을 마귀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덮개를 다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누구를 잡아다가 무조경에 집어넣습니까? 마귀를 잡아다 집어넣으니까 세상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 영적인 그와 같은 그 뭐라 그럴까 암막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덮개를 치우는 거예요. 덮개를.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향한 모든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신다.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어디서 들어본 적 없어요? 예, 어디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그렇죠? 예,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니까 54절.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이사야가 주신 말씀은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어디다 적용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죠? 그렇죠? 이 눈물 닦아주는 내용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자신의 백성의 눈에, 이 얼굴에서 눈물 닦아주는 내용.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맨 마지막에 20몇 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예.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물을 씻어 주시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나오고, 그리고 한 모르니까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한번 계시록 7장 가서 보겠습니다. 눈물 씻어 주는 게두번 나옵니다. 계시록 7장 17절 가서 보니까 왕좌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다. 이건 누구예요? 환난기에 들어가 있는 그 성도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 그 눈물 씻어 주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21장 4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 기록이 된 거를 계시록에서 두번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냐. 9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손 바짝 들고 그러고 호산나며 부르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분을 멸시했는데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나니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여호와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요거 그 다음 세 절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할 때 10절에서 12절에는 모압 족속이 당하는 수치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떻게 돼 있냐?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시리니 지푸라기가 밟혀서 퇴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짓밟힌다. 모압이 뭘 옆에 있는 모압 맞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를 대표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그래서 11절 그다음에 12절 여기에 모압이 말 그대로 굴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침입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물론 모압 맞아요. 근데 모압이 지금 누구를 나타내냐? 그 주변에 있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주변에 있던 10개 국가, 12개 그 이슬람 국가가 이스라엘 침범하려고 하다 결국 멸절당하잖아요. 여기 대표 선수로 지금 모압이 어느 정도로 치욕을 당하냐 한번 보세요. 지푸라기가 밟혀서 많이 밟히고 그럼 썩고 그래가 퇴비덩이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짓밟히고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자기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략물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막 이렇게 헤엄칠래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모압을 낮춰놓는다는 거예요. 낮춰놓는다. 또내 성벽의 높은 요새고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전 진토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슬람 그 국가들이 뭐 이렇게 한 하나님이 다 밑바닥으로 저 밑에 진토로 하나님이 낮추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미래 일들의 개요 이거 살펴봤습니다. 미래 일들 어떤 일이 생긴다고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뭐와 함께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든지 휴거가 되든지 끝나고 이 땅에 7년 환난기가 임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렇죠? 이런 일들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렇게 될때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고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맞아든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될때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특별히 중동의 그 이슬람 국가들이 코가 납작해져서 굴욕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